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5월 셋째 주 신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참으로 빛의 속도로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삶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갈 방향의 푯대를 향하여 간다면 그 인생의 여정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 자신의 결정권자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슴에 담는 것을 담는다고 말하는데요, 마음이 가는 만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함께 가는 길이길 소망해 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의 행복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소리 자매님, 수인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매님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가슴에 담은 것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두 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
네.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네.
계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닮아가고 있거나 닮고 싶은 모습을 하나씩만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는 모습,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담고 싶은데요.
네.
이것들은 솔직히 말하기는 쉬운데,
네,
실천으로 행하거나 내 삶에 온전히 구현하고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존경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성품에 경탄을 금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네,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한 부단한 수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인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 그리고 인내함,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자세, 그 노력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수인 자매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겸손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길래 그거를 선택을 한 이유도 있고요.
네.
저의 성품에서 참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이나 그런 안 좋은 성격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을 제 삶의 구현을 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갈 때 네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선과 손길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참 귀한 얘기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도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나건 못나건 악하건 착하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인간이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 뭔가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도 좀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좀 네,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점들이 제가 좀 뭔가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보시잖아요.
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네.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네.
예, 실천하고 싶으시다는 우리 소리자매님의 고백 같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고백처럼 주님을 가슴에 닮아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해보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 첫 번째 시간으로 정서적으로 분리와 독립이 되지 못한 채 결혼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본 성인 아이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관계에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기에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매우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부모 역시 자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은 본인들이 더 이상 아들, 딸의 역할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행복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분리와 독립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경계선 자체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인 독립과 분리가 어려운 성인이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정서적 욕구를 채우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덩치만 큰 성인아이였습니다. 바로 엄마를 대신한 아내를 찾는 남편 또는 아빠를 대신할 남편을 찾는 경우였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요. 오늘은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 두 번째 시간으로 전이 감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리자매님, 전이 감정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전이 감정은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상대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현대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가 명명한 전이 감정인데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훗날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을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전이 감정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선생님,
네.
이 얘기는 모든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부모자녀 간에도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그럼요.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 사이에서 다르게 대하는, 즉 편애라는 감정도요, 전이 감정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전이 감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겠습니다.
네. 세 자매 가운데 막내로 자란 수빈 씨는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에 어린 시절은 늘 언니들과 불꽃 튀는 경쟁이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새 옷 한 벌 얻어 입기가 힘들었고 극성을 떨지 않고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다. 특히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수빈 씨가 강하게 질투를 느꼈던 사람은 부모님의 기대가 많았던 큰언니였다.
수빈 씨는 현재 결혼해서 딸만 둘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큰딸에게는 정이 가지 않고 자꾸 미운 감정이 올라온다. 반면에 둘째 딸은 볼 때마다 추근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더 잘해주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례의 엄마는요, 무의식 속에 있던 수빈 씨의 기억이 전이 감정을 일으켜서 둘째 딸이 더 치근하고 예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수빈 씨를 힘들게 했던 첫째 언니로 큰 딸을, 언니들과 힘들게 경쟁했던 자기 자신을 둘째 딸로 토사하여 전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수빈 씨가 둘째 딸에게 유독 관심이 가고 애정을 주는 것은 지난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에 대한 보상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자매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삶을 산 제 동생을 곁에서 보며 성장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이 삶의 불만과 불평과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본인의 정신을 갉아먹는
네.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혹시 피해의식도 많이 있었나요, 동생분이?
예, 이런 역경을 만든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동으로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네.
동생의 그런 삐딱한 마음이나 생각이 행동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행동이 보통 그 삐딱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오나요?
가령 집에서 뭐 간식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먹으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먹은 외에 자꾸 그거를 더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엄마는 그런 동생을 또 이거 네가 훔쳤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동생은 그럴 경우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또
믿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애가 더 엇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했다고 비교를 당하거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 된 입장에서 삐딱하게 나가고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동생에게는 더 엇나가게 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실까요?
네. 저도 어린 시절에 뭔가 친구랑 저랑 비교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었어가지고
네.
그게 좀 그 친구는 좀 더 활발하고 공부도 좀 잘했고 좀 집안일도 좀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네. 네,
그 친구 뭔가 기 비교하면서 걔 좀 보라고
네.
걔처럼 좀 잘할 수 없냐고 이런 비교를 당했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자매님의 나눔처럼 사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비교를 당하지만 우리 소리자매님의 나눔처럼 이웃 또 동기들 친구들과도 예, 비교를 당하는 게 많죠. 똑같은 자식인데 비교하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던 과거에는 가정에서 형제자매를 비교하는 일이 잦았다. 공부 못하는 자녀는 공부 잘하는 자녀와 비교했고 운동신경이 부족한 자녀는 운동 신경이 뛰어난 자녀와 비교했다. 말을 잘못하는 자녀는 말을 잘하는 자녀와 비교했다.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그렇지 않은 동기간과 수시로 비교하던 부모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형이나 누나를 동생과 비교하면서 나무랄 때 흔히 이런 말로 우리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하는 짓이 동생만도 못하냐? 부끄럽지도 않아?
네, 마치 꾸중하는 표준 문장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가 동생을 형이나 누나와 비교하면서 나무랄 때 자주 쓰는 문장이 있죠. 무엇일까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딱 맞네. 내 형 반만 좀 닮으면 좋겠다. 누나에게 버릇없이 그게 무슨 짓이야? 누나처럼 좀 착하고 의젓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두자매님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매님들의 부모님은 이런 비교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매나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웃집 친구,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소리 자매님은 어떤 비교한 말을 들었을까요?
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옆집에 누구는 그냥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네. 너 왜 이렇게 뭔가 그런 활동적이지도 않고 그러냐 이런 비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소리 자매님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은 혹시 비교당한 기억이 좀 있으실까요?
비교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네. 완벽한 부모님들이 아니고 네네. 부모 역할들이 처음이시다 보니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들과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령 힘들고 부족하게 살고 있는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면서 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해주고 네. 부족한 것 없이 해줌에도 만족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누구 집에 보내서 고생 좀 해보게 해야 될 거냐는 협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누구 집. 네. 네. 아,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비교 평가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 매일 한솥밥을 먹는 형제. 자매라면 더 비교당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네, 이 지구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쌍둥이도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특징과 개성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발휘하며 사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미숙해서 자기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것, 섣부른 판단이 바로 비교평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들도 은연 중에 부부가 혹은 부모 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비교평가하고 계시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론 부부가 타인에게 서로를 비교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결혼한 지 3개월째인 영민 씨는 저녁을 먹다가 정색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정말 참다 참다 하는 말인데 너는 정말 음식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정성이 너무 없잖아. 대충 아무렇게 하니 맛이 나겠니? 우리 엄마에게 음식을 좀 배우면 어떨까?
아내 미니 씨는 입안에 든 밥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일하고 와서 지친 몸으로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와 나름대로 차린다고 차린 밥상이었는데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 어이가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라고? 그게 할 말이니? 맛도 없고 정성도 없다고? 대충 아무렇게나 한다고? 야,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먹지 마, 먹지 말라고. 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미니 씨는 숟가락을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났다.
아니, 내 말은 옛날에 엄마는 밑반찬도 많이 해놓고 국이나 찌개도 간을 딱 맞춰서 참 맛깔나게 했는데 왜 너는 도저히 그 맛이 안 나느냐 말이지. 엄마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내 식대로 한다며. 그런데 왜 나아지지 않고 더 맛이 없어지는 거야?
영민 씨의 말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다. 미니 씨는 고함을 치듯 대꾸했다.
야, 너 그럼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엄마랑 해준 음식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으면 엄마랑 살아. 그동안 내가 만든 맛없는 음식 먹느라 고생했다. 잘 가.
미니 씨는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영미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물은 엎질러진 뒤였겠죠. 수리자매님, 사례의 영민 씨처럼 사태를 심각하게 몰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엄마의 음식 솜씨랑 아내의 음식을 비교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제일 아내를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비교당한 느낌이 들고 판단받았다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부부는요, 한동안 냉랭하게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 참 감사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솜씨는 물론이고 말투, 씀씀이, 정리정돈, 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툭하면 아내를 자기 어머니와 비교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타박을 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혼 전 남녀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자신에게 맞는 익숙한 방식, 습관이 자신의 삶의 전반적으로 만드는 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에는 서로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아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결혼 초반에 많이들 싸우고 결혼하니 너무 많이 다르다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하며 사내 안 사내 하는 것이 많은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라고 인정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 30년이 넘은 저희 부부들도 참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례의 아내 미니 씨처럼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정말 엄청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네.
더군다나 남편은 아내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즉 어머니라는 이상향을 가지고 아내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아내의 모습에서 자꾸 어머니의 모습이나 흔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아내는 왜 나랑 결혼을 했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아내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겠죠. 심리상담가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례의 영민 씨와 같은 경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남편은 아내에게서 두 번째 어머니를 찾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첫 아이의 모습을 발견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많은 사람이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신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비극이 잉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머니와 아내는 비교와 가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비교하고 평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이고 아내는 아내로 바라봐주면 좋은데 그럼 거부간의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 전 부모님 가정에서 살아온 익숙한 방식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네.
왜 아내에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전이 감정과 연관된 투사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사에 대해서 잠시 알고 가겠습니다. 수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투사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충동이나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심리이다. 또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죄의식, 열등감, 자책감, 공격성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로 삼는 데 사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평소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안을 얻으며 익숙하다고 느꼈던 감정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찾음으로써 현실을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가 바로 투사입니다.
선생님, 그 말은
네.
만약에 남편이 결혼 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얻었던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네.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로 아내에게 어머니를 투사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강할수록 아내에게 자신의 애착 대상인 어머니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신이 힘들 때 어떻게 자신을 위로해줬고 자신이 어려울 때 어떻게 어머니가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머니가 어려울 때 자기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도와줬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투사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어머니나 부모를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성인 아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죠. 부모인 나도 성숙하지 못한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행복하고 부모로서의 삶을 원하신다면 바로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어린이란 착각을 버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주위의 다른 사람과 혹시 비교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의 말투, 행동, 일상생활을 점검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전이 감정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투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자면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총 150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150편을 5권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또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 그리고 이제 각 권마다 저작 시기가 또 다른데 특히 제4권과 5권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이 시편들이 정리되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제 어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시편 119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리된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오랜 세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거의 네.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다른 세력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서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느 하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다가 악인들의 핍박과 공격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시인을 신앙적으로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정치적으로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85절에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합니다. 웅덩이는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사냥감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시인의 신세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되어버린 처량한 신세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83절에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죽 부대가 아니고요. 연기 불 속에 타는 가죽 부대예요. 혹시 아세요? 가죽 부대가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서 쪼글쪼글해지고 네. 검게 그을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도 볼품이 없고 흉측해져요. 쓸모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시인의 지금 모습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모습과 상황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 흉측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요?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82절에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84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이 섞인 말을 토해냅니다.
목사님, 그런데 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우리 두 분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너무 좋은 건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고 애초부터 알고 누가 얘기하신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구나.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구나.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두 번도 네. 아니고 한 번. 야, 이거 뭐 너무 믿음이 대단한 두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제가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나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떠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됐나요? 라는 그런 이제 원망과 그 불평 섞인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어김없이 토해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오죠. 그래서 시편의 종류 중에 하나가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종류가 뭐 이렇게 신뢰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뭐 제왕시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식시인데 탄식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어김없이 쏟아내는 것이 탄식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네. 대해 우리의 정직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한 반응을 원하세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그래서 당당히 요청하죠. 84절 하반절에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81절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니까, 그치?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시인을 신앙적으로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주님의 구원은 지체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주의 구원은 지금 지체되어서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시인은 지금 힘겨워하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인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89절, 90절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네, 잘 보셔요. 지금 땅은 누가 세우셨다라고 합니까?
주님이요.
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천지는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땅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계와 또 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계와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천지와 땅을 붙들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거라고 또 고백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것은 언약의 확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언약은 무엇인가요?
언약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약속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 자신의 백성 간에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정말 은미자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시인은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신실하심과 그런 사랑하신다라는 언약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8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네, 여기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신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9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요.
그렇네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확신하게 되니 고난 중에서도 버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라는 말씀하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 계시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이어서 정말 은혜 받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다.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도 말씀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 정말 매번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들을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서 일어설 수 있고 네,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두 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경험들이 다 있네요. 참 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 오늘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말해볼까요?
네, 저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인데 정말 저의 마음을 똑같이 여기에 쓴 것 같은 그런 네, 말씀이어서 정말 와닿았던 말씀이고요.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고난받을 때 말고는 저희가 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붙잡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 말씀이 와닿은 걸 보면 또 은미 자매 나눔을 통해서 들으면 은미 자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말씀처럼.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네, 저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난 후, 그리고 고난을 이제 당했기에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 율법을 다시 바라보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바라보고 다시 나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고백이 그들의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래도 그 고난 중에서 결국 붙잡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뿐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우리 이 시편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또 본인의 상황 또 잘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